지난 주일하고 오늘 사이에 우리 충현 가족들은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자제 말씀의 기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셨나요? 저도 무척 좋았습니다. 저에게 뭐가 좋았나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 첫째는 다들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함께 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예배 담당하신 분들, 찬양 담당하신 분들, 또 교육, 다음 세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성심으로 열심으로 영하 12도, 13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치거나 어려운 기색 없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참 좋았고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참 좋았습니다. 보통 이제 주일 예배 때 그러기가 어려운데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하나로 잘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 참 귀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하고 저만 경험했을 것 같은데, 다 끝나고 여러분들께 나가는 뒷모습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모습 보면서 많이 축복했습니다. 밀어드렸습니다. 이제 말씀 듣고 기도했으니까 네, 삶의 자리에서 주의 자녀로 잘 살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는 그 시간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다섯 가지 명품 옷 중에 이제 기억 다 하실 거예요. 긍휼, 자비, 그 다음 뭘까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겸손의 옷을 명품 옷으로 나눠드리면서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겸손에 관한 말씀을 더 나누고 싶다고 예고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고에 따라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겸손을 더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지난 수요일날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겸손 아니면 신약까지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여기에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반드시 겸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받는 겸손을 세상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미덕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겸손의 옷을 입는 문제였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겸손한 모습과 태도와 자세로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고 성경이 자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상해 주신다고 자주 얘기하고 있죠. 세 가지 만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면 세 가지 만은 교만, 태만, 산만. 역시 찬양대가 최고입니다. 이 만자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잠언 18장 12절 자막 올려주시고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뭐 선동, 길잡이 이건 수사학적인 표현이고요.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잘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땅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사야서도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 많이 나오고요. 의외로 그 앞에 역대하라는 책에 겸손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겸손은 사실 가장 이 뭐라 그러나 총괄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은, 이사야서의 겸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뭐 심판, 최종적인 선물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겸손의 그 무게와 역할이 아주 큽니다. 오늘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7장 15절인데 성경 피셔도 되고 자막 보셔도 됩니다. 한 절인데 참 귀한 절이에요. 우리가 이 절을 다 그냥 통으로 암송하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5절 말씀인데 이제 제가 안내해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쪼개서 담으면 잘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어떠한 복을 받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틀에서 본문을 보십시다. 하나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분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기까지 읽으실 때 마음으로 한번 이런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할 때나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나 뭘 하셔야 되냐면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형성됩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기도이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기록되는 부분에 가면 멈추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을 세수로 얘기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이걸 약자로 만들면 지존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거하셔요.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혀요. 그 다음 얘기가, 하나님이 두 군데 장소에 계셔. 두 군데 장소. 하나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장소예요. 어떤 장소에 계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찾으셨죠? 말씀하시되 내가 찾으셨죠? 예, 거기서부터 읽어갑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기까지. 두 군데 어디에 계십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고요. 또 하나는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높고 거룩한 곳만 아니고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가 달라.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또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특별히 어떤 마음에 함께 한다고요? 통회하고 겸손한. 이 겸손이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겸손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성경 전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 그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 여기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 겸손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겸손한 자의 영을,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진지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이 소생이 하이라이트예요. 소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은 영혼의 축복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러죠.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소생시킨다. 우리를 소생시킨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소생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생은 시들시들한 게 살아나는 거죠. 약해졌던 기운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부활이라 그러죠. 그건 부활입니다. 소생은 부활과 다릅니다. 소생은 아직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시들시들해지고 약해진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쉽게 그렇게 됩니다. 혼란스러워지고 부대낌 가운데 눌리고 자신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기력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소생시켜주시는 능력을 사모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어떤 때? 마음이 겸손할 때. 겸손한 마음 위에 하나님이 소생케 하는 힘을 불어넣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사랑하는 여러분 소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우리 모든 충현의 가족들은 주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면 더 좋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면 참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 가운데 겸손한 영혼 가운데 지존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이 소생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겸손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이렇게 소생케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겸손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복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겸손의 힘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데릴 반 통게렌이라는 분입니다. 이제 책은 보셨으니까 내려주시고요. 저자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심리학자예요. 근데 저 책도 신학 도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교보문고 가서 서가 보다가 저 책을 발견하고 작년 8월에 저 책을 구입했는데 저는 아주 즐겁고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이게요, 신학자들이 보는 겸손하고 또 달라요. 근데 저분 그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저 책을 쓸 때 미국의 미시간주 호프 칼리지라는 작은 크리스천 대학이었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알아요.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요. 그 대학의 배경은 네덜란드 개혁주의자들이 미국 이민 가서 세운 학교입니다. 저분 글을 보면요, 개혁주의 신학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저는 저런 글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충현교회에도 다음 세대들이 있고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전문 영역이라든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녹아져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사는 전문 영역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전문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들, 요즘은 전문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에는 정말 크리스천으로 회심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그것으로 자신의 전문 영역을 풀어내고 드러내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저분은 이제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인데 심리학의 분야에서 겸손을 연구한 겁니다. 자기 이제 어떤 인생 프로젝트로 굉장히 길게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가 보는 겸손인데 이제 성경학자하고 좀 관점이 달라요. 결론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이분 책에서 제가 이렇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가 관계적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 겸손이 침투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더 다음 주일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지적인 겸손입니다. 이것도 다음 주 주제예요. 우리가 겸손을 통해서 지력이 굉장히 향상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겸손입니다. 마지막이 실존적 겸손이래요. 어렵죠? 뭐 실존적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괜히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실존적 겸손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자연을 보거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특별히 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인간이 굉장히 적은 자라고 느껴지죠. 요런 겸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LA에 엄청난 산불이 되고 있죠. 동부에는 막 눈이 엄청 내요. 일본도 눈이 얼마나 많이 왔답니까? 티베트에서 지진이 또 심하게 있었죠. 이런 것들을 보며 인간은 아, 물이 잘난 것 같아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뭐 AI니 로봇니 이래가지고 인간이 거의 신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러한 그 교만 속에 이런 우주적 자연적 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존적 겸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네 가지 겸손의 유형 중에 가장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겸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겸손은 실존적 겸손으로부터 관계적 겸손까지 나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적 겸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옷을 입고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한 성도로, 이 땅에 유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자기 단순한 낮춤 비하하고 다릅니다. 겸손은 이 기본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복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 이거로부터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나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 속에서 인간의 겸손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존적 겸손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학자 만통게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이 절대자 앞에서 낮아지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져야 진짜 겸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하나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미가서 6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아마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게 뭔지를 가르쳐줬대요. 우리는 알고 싶죠. 선한 게 뭘까? 알고 싶죠. 전에, 저는 최근에는 영광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률 옷 얘기할 때. 근데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게 보이셨는데, 첫째,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1번 정의를 행하며, 2번 인자를 사랑하며. 이걸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인간을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근데 제 눈에는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예요.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럼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전체 읽으십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게 아닙니다.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서는 실존적 겸손이 사람 앞에 살아가는 관계적 겸손하고 연결이 되어질 때 그 겸손은 진짜 능력을 바라는 진짜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겸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하나는요, 제가 겸손 쭉 찾아보면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예수님 입에서 겸손이란 말이 잘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 그거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삶이 겸손이셨잖아요. 겸손 자체셨잖아요.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입으로는 겸손이란 말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은 행하셨어. 섬김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십자가를 지시는 섬김으로 겸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해진 다음에 그 겸손을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성도, 이 성도가 겸손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명품 옷 입으신 분들은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이 또 다른 측면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겸손을 익히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 보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제가 가끔씩 사용할 겁니다. 자기 객관화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객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주관적으로 압니다. 그냥 관성의 법칙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나는 실제보다 비대해질 수도 있고요. 과소평가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비대해진 자아보다도 과소평가하는 자아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맞아요?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거 자기 비하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주제 파악하십시오. 이게 자기 객관화입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는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내가 왜 이 모양이지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저는 겸손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 객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겸손한 사람에게는 자기 객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연결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과 같은 겸손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전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명품 옷으로 입자고 설교해드린 겁니다. 근데 그 겸손을 이사야서 57장 15절처럼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디 거하신다고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영혼, 그 영혼과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겸손을 익혀야 되는데 그 겸손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객관화는 자기를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 시대가 참 자아사랑이 많아요. 많은 이 그 학자들이, 분야 학자들이 이건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이 시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대는 자아사랑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지는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배경은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보고 자기가 와 예쁘다, 멋있다, 잘생겼다, 대단하다 스스로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반대로 나를 적은 자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여인들 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 아시죠? 그 여인이 옷자락 만졌지, 예수님 옷자락.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인상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밀치고 밀리는 상태야 예수님의 몸이 여러 사람하고 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를 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살짝 비웃죠. 아니 이렇게 밀리고 밀리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누군가의 몸은 예수님과 맞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누군가 내 안에 나로부터 영적인 어떤 힘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만진 자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기가 막힌 말이죠. 이 여인의 겸손 가운데 이 겸손으로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딸인지 몰랐죠. 하나님의 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겸손을 통해서 자기 비하에서 정말 인생의 최악,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이 여인이 자기가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여러분, 자기 비하는요, 꼭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만 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 가운데도 자기 비하가 있어요. 왜? 더 높은 곳하고 비교하니까. 옆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할 때도요, 자기가 잘하는 건 안 보이고 못하는 것만 보여.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믿어지세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겸손을 익히셔야 됩니다. 진짜 겸손을 익혀야 이 시간을, 이 시대를,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영혼과 마음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소생시키셔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안정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안을 이기려면 겸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소망도 불안을 이기고요. 사랑도 불안을 이깁니다. 겸손도 불안을 이겨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자기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불안을 이깁니다. 이 시대가 엄청나게 불안한 시대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의 6분의 1이 불안증에 있답니다. 그냥 잠시 불안한 게 아니고요, 이게 거의 정신질환에 근접한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이 6분의 1이 됩니다. 여기 한 줄에 한 분은 그러신 거예요. 6분의 1이면 한 줄에 한 분은 불안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충영교회는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60분의 1쯤 될려나? 어쨌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안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불안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젊은 세대는 더하대요. 13세에서 18세까지 하면 이건 선진국 공통적으로 나오는 통계라고 그러는데 4분의 1이 됩니다.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불안을 달고 사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의 메시지도 어떻게 불안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메시지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겸손, 특별히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선포되는 그 겸손, 소생시키시는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소생시키는 그 겸손,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겸손. 여러분, 이 겸손의 옷을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옷의 특징이 있어요. 겸손의 옷은 딱 맞게 입을 수 있습니다. 알맞게. 겸손이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거예요. 부자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다는 것은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부하지도 않고 감사.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요, 적당한 크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뭐 내 수준보다 엄청난 겸손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겸손 떤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크기에, 알맞은 크기의 겸손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이 여러분을 점점 불려갈 겁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만큼 여러분의 겸손의 양도 커질 겁니다. 겸손의 옷을, 딱 맞는 겸손의 옷을 입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안정감을 보여주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